먹방 오리지널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헤어졌다. 성격 차이로 동물성은 끝. 식물성의 시대 플랜트 식물성 콜라겐 유기농 히비스커스에서 추출한 격이 다른 식물성 콜라겐 플랜트 콜라겐
식물성으로 새 출발하세요.
3, 2, 1.
프로의 스타일링은 다르니까 모든 것을 전문가의 기준으로 기본이 다른 헤어드라이기 제로블랭크
문제입니다. 송금 수수료 없이 전 세계로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답! 유 트랜스퍼
365일 24시간 언제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답! 유 트랜스퍼
너를 위한 해외 송금 서비스
유 트랜스퍼
자기야, 어제 3차까지 달렸다며 왜 이리 멀쩡해?
나? 술자리 후에 술겜 했지.
술겜?
지금까지 이런 숙취 해소제는 없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든 강력한 숙취 해소제 술겜.
네이버 평점이 4.9? 정말 술이 확 깨네.
내가 마신 게 술이야 물이야?
술겜 먹어서 깬 거지.
기억하세요. 술자리 후 피스템 술겜.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산양삼 액기스 산삼 순백 김사랑 피부 비결 플랜트 콜라겐 헤어 디자이너가 극찬한 제로 블랭크 유트랜스퍼 집으로 환전 강력한 숙취 해소제 영한 네이처 술겜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매불쇼 안에 공식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짜잔! 귀여운 남자, 야! 채우! 똑똑한 남자, 텐션 다운된 남자, 최영진. 안 왔네. 오늘 안 왔네.
오늘 안 왔어.
아, 그러면 이번엔 이거 매불쇼 가족들이라면은 캐라셀 공식도 다들 아시겠죠? 문제성 발톱에는
캐라셀.
미국 판매 1위는
캐라셀.
싫어, 싫어, 아파, 발톱.
캐라셀.
맞습니다. 정답은 캐라셀이죠. 자. 손발톱으로 걱정되시는 모든 분들 주목해주세요. 거뭇거뭇 변색된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내성 손발톱.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캐라셀이 여러분의 손발톱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용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뜯어서 고민이 있는 부분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8시간 주무시고 나면 끝! 간단하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손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손발톱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해주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신 후에 배송 메시지에 매불쇼 남겨주시면요. 캐라셀 푸크립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혜택 꼭 받아가세요. 문제성 발톱에는 캐라셀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름 전에 저거 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슬리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신을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저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떠나요.
다 떠납니다. 네. 네. 아유, 정영진 씨 발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실래요? 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그러고 보면 옛날에 참 우리 지저분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뭐 했죠?
아니 껌 씹어놨다가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책상 밑에 붙였다가 다음에 또 씹고.
또 씹고.
손톱 때 같은 경우에도 볼펜 같은 거 이렇게 요럴 빼가지고.
아니, 샤프 샤프.
샤프로 돌 했네.
난 안 해봤지.
돌돌돌 말해가지고 톡 튀기고.
아,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아니, 어렸을 때 다 했다고, 그걸, 솔직히.
아, 누가 그런 걸 합니까?
그나저나 최영진이 굉장히 정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지켜버렸네.
네. 아이. 자, 오늘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는지요?
야이, 빨, 삐삐, 아!
예?
에?
아니.
야이, 빨.
아, 빨강아.
빨강아.
아, 이런 빨강아.
놀랍게도 그, 우리가 쓰는 그 단어를 쓰면 또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웃고 떠지고 그 빨강아 단어를 쓸 수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이것만 쓰면 잡혀갔어, 이거.
쓰면 잡혀갔어?
그냥 대놓고 빨강아 그러면 저 빨강아 112에 신고하라고.
아, 그러니까 빨강아라고 한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빨강아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신고단에서 끌고 왔지.
그렇겠지. 형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88년도에 처음으로 여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네. 그때는 여권을 국가 허락을 받고 줬어요. 그 왜냐하면 지금 구청마다 여권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3층이가 있는 외무부 여권과에서만 여권을 줬어.
어. 교육받고 나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 아빠도 교육받으러 갔다 왔어.
그때.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가면은 뭐 이제 뭐 이런 나이프 같은 거 이런 기초적인 그런 교육부터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 교육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반공 연수원이라는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반공 연수를 받아야 돼요. 어. 그래서 해외에서 북괴 공작원을 만났을 경우에 대처 방법, 북괴 공작원의 무슨 뭐 특징들, 또 중공 유학생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걸 하루 교육을 받으면 반공 연수증이란 거 줘. 이걸 들고 서울 그 중앙청사에 가서 외교과에 내면 그때 여권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체제 경쟁이 워낙 심했을
그러니까 이 빨강아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건 빨치산 들어봤죠. 이거는 놓다가 안 붙더라고.
빨치산은 파르티잔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있네.
비정규군 파르티잔.
파르티잔에서 나왔어.
그거의 우리식 표기죠.
파르티잔이 러시아어로 동지, 우리는 동지다라는 뜻인데 네. 솔직히 러시아어도 정확한 발음이 파르티잔이 아니라 쌍비읍이 돼서 파르티잔이 맞아요.
파르티잔.
파르티잔. 네. 에서 이제 빨치산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이가 연결이 돼요.
아, 그 빨이 그 우리 색깔 레드 빨로 네. 연결돼?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빨치산은 독립 투사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홍범도 장군 있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내 직업은 빨치산이라고 했어요.
아, 빨치산이라고 표현했다고?
자기 그 홍범도 장군의 첫 묘비에도 빨치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 비정규군이니까.
비정규군이니까.
빨치산 대장.
빨치산 대장이라고.
네. 오, 진짜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해방 이전만 하더라도 빨치산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었어요.
그 단어를 굉장히 뭔가 좀 자랑스럽게 여겼군요.
그렇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레지스탕스 같이 우리가 무력 투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사들 있잖아요. 빨치산으로 파르티잔으로 불렀는데 굉장히 멋있는 직업들이었어요. 남겨진 사진들 보면은 유럽 2차 대전 당시에 그 빨치산들 굉장히 멋있어요. 여인들 봐봐.
와. 아, 왜 이렇게 금방. 야, 좀 보자.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죠.
어디에요, 여기는?
여기가
누구야?
그 스페인 내전 당시에 이탈리아 파르티잔.
와. 이탈리아.
그 다음에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소련 파르티잔도 있어요.
소련의 파르티잔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군, 이거는.
이거 소련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스페인 내전 때 파르티잔인 것 같아요.
아, 스페인 파르티잔. 아니야. 소련.
소련이래.
형, 소련이래.
근데 이제 이 파르티잔이란, 빨치산이란 표현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된 것이 뭐냐면은 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빨치산이 맞서 싸운 거는 친일파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립된 다음에도 이제 친일파는 그대로 남았잖아. 그럼 자기와 맞서 싸우던 빨치산은 깎아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그 내가 공산주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야지 내가 살 수 있거든, 친일파가. 근데 공산주의 상징은 뭐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 비슷하니까 야, 이 빨치산아 하면서 빨 이런 거렁뱅이야, 주정뱅이야 해서 뱅이 쟁이 빨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빨, 왜 이렇게 답답해서 쓸 수가 없어, 그 표현을.
빨강이.
빨강이라고 할까요? 빨강이란 말이 정말 안 좋게 우리나라에 그 자리 잡은 것은 1948년 10월 19일 날 있었던 여순 사건 때.
10월 19일.
예전에 그 기억나요? 제가 그 4.3 사건 얘기한 거, 제주도?
네.
4.3 사건.
예.
4.3 사건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딱 연결돼 있어. 네. 무슨 4.3 사건이 물론 뭐 남로당의 지시로 인해서 뭐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 도민들이 30만 명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만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 10명 가운데 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도 가시면요. 4월 3일만 되면 제주도 전체에서 다 제사를 올려요.
네. 그게 얼마나 슬퍼.
누군가 한 명이 자기 가족에서 죽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희생자들을 어디다 묻었냐면 그 제주도 찾아가요?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년째 애원을 하고 있죠.
아니, 일본 안 간다고 그랬지. 제주도는 간다.
뭐 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제주 국제공항 지금 현재 네. 활주로에 다 묻어버린 거야. 희생자 시신들을요. 자, 봐봐요. 물론 남로당의 지시를 받은 그 이른바 좌익 용공분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그냥 담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해안가에서 5km 후퇴한 다음에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서 민간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발포한다.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도 그 농사 짓고 내 집이 저기 있는데 아니 내 집이 저 안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렇지. 난 들어간다.
그렇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사살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일가 친척이 3살짜리 갓난아기를 데리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토벌대가 앞에까지 온 거예요. 얘가 울면 끝장나. 울지 말라. 제발 울지 말라 했는데 애가 응애 울어버렸네. 그러면 아무리 토벌대고 나발이고 가족들이니까 나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안에 수류탄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자, 이게 일단 제주 4.3의 비극인데
네.
그해 똑같은 해에 48년 10월 19일 날 경찰력으로도 제주도에 이른바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 군인을 투입하려고 해요.
네.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것이 이제 여수에 있던 14연대였는데 14연대 이제 국군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제주도 진압하라고. 자, 봐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 않았습니까? 정부 수립된 다음에 딱 2개월 후에요. 지금 나는 군인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제주도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동족들을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 지금.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저는 절대로 그 잘못된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민기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걸로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걸 뭐 비난하진 않을 테니까 진짜 너라면 너는 아마 갔을 거야 맞잖아. 아니 이거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받기 쉽지가 않아.
아니 이거는 맞잖아.
자 지금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여야 지금요.
네.
지금 이승만 정부에서 내려왔어. 지금 제주도 넘어가가지고 민간인들이 이거 뭐시기고 다 토벌하라고. 군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기 씨는?
아, 근데 나는 민간인을 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딱 그렇게 생각했어 14연대가요. 그래서 지금 동족 산 내가 동족을 쏴 죽이냐 아니면 항명이냐 이 중에서 항명을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못 들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이게 이른바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지.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봤을 때 나라가 생긴 지 2개월 만에 지금 군인들이 현직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대대적인 토벌 진압으로 또 보내요.
아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 표현이 나와요. 이 새끼들 다 빨 그거라고
빨강이들이다.
아, 빨강이들이다.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야.
군인 아니다. 빨강이다.
진압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일단은 진압이 돼.
아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진압된 다음에 일어나요. 일단 여수 순천이 진압이 돼요. 정부군이 내려와서 뭐 하냐면 그 빨강이들한테 부역했던 놈들 다 잡아들이라고 민간인들.
민간인 너, 부역자.
어.
와.
너 밥 줬지. 너 주먹밥 줬지. 니 잘 때 지어줬지, 너 제공해줬지. 다 쏴주기라고.
그거 아마 그냥 근거도 없는데도 막 쏘고 그랬을 거야. 맞지?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5,00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다 아무 죄가 없는
그래.
노인과 어린이들이었어요.
아.
아이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른바 그 빨강이란 표현이 정부에서 쓰이기 시작을 하고.
아, 공식적으로는 처음 쓰였어요.
공식적으로 잡아라, 빨강이를. 이게 7월이잖아요. 1948년 10월.
네.
2개월 후에 또 다른 여순 반란 그런 빨강이들이 나타나면 때려잡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아, 그래서 국가보안.
2개월 후에.
그놈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더 비극이다.
더 그 비극이야. 제2의 여순 사건을 막기 위해 가지고 2개월 후에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까지 뭘 하냐면 바로 다음 해에 너무 이 나라가 빨갛게 물들었다. 근데 기회를 한번 주겠다. 좌익에 붙었던 사람들 다 전향을 해가지고 이 단체 이름을 올리면은 우리가 너희들 봐주겠다. 라고 하면서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보도연맹.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보도가 뭐 KBS 보도고 그 보도가 아니라
네.
보호해주고 보.
보호의 보호.
인도해줄 도자요.
아, 인도 도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할당량이 떨어졌어요. 보도 연맹에 옛 좌익인 가담했던 주민들을 다 모으라고. 그럼 내가 실적을 더 쌓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집어넣어버리지.
와, 숫자 늘려야 되는 거야.
김씨 아저씨, 쌀 줄 테니까 이 보도연맹에 그 이름 올리시오. 어이 아주머니 일로 와봐요. 보도연맹에 쌀만 해. 그럼 내가 쌀 줄 테니까. 그러면 해방된 직후에 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집에서는 아기가 엄마 뵙달라고 하는데 엄마면은 밥 준다는데 사인해 안 해요.
하지. 그거는 하지.
진짜 뭔지도 모르고 했겠다. 아.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뭔지도 모르고 사인해. 이게 49년도 얘기예요. 49년도에 엄청나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을 해. 근데 바로 다음에 뭐가 터지냐?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져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냐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때 보도연맹 사인한 애들 싹 다 총살시켜라. 그게 보도연맹 그게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가 지금 약 30에서 40만 명이 그때 학살당했다고요.
40만?
그래서 적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죽였을 경우에 더 잔인한다는 게 보여줘요, 이게요. 근데 사진 보면은.
사진을 못 봐.
못 봐. 여러분, 알아서 찾아봐요.
아, 노딱이야, 이거는.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형무소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 있잖아요. 다 쏴, 직결 처분해버렸는데 사진 여러분 검색해보면 하나가 나와요. 10대 애예요. 앞에는 다 총살돼 있고 10대는 살아있어. 다음 차례 나예요. 그거를 기록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 찍고 있는 사진 기자 그 사진사 이렇게 쳐다봐 손 뒤에 묶인 상태로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찍었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어떤 고발 차원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찍은 거야?
아마 공포 기록을 위해서 찍은 거야.
그냥 기록 차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명령대로 하고 있다.
그래 명령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니 그거를 누가 한 거야? 이승만이 한 거야?
맞아요.
너 근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했어 너?
아버지가?
나도 오늘 처음 왔어.
아버지가 이승만이야?
아니 이승만이 네. 진짜 우리나라 국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전민기가 이민기였어?
아니 아버지가 네.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아버지가 건국적인 굉장히 다섯 번 보였어요.
뭐? 그만해.
알았어.
아,
아버지
40만이라고 보도연맹 사건 40만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요
너무 억울하다 진짜
태극기 휘날리며 그 장동건 씨 나온 거
네.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지금은 돌아가신 이은주 씨가 그 보도연맹으로 나오잖아요.
아 이은주 씨가
이은주 그 영화 배우도
네네네.
나 아무것도 몰랐다고 보도연맹인지 난 쌀 준다고 해서 사인한 것 뿐이라고 근데 김수로 씨가 그때 이제 인민군으로 나오거든요. 제이미키라 너 어차피 이빨 빨강이년 야 그 쏴 죽이잖아. 자 이때부터 이른바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이 되면서 이제 이른바 반공 정치가 실시되면서 뭐가 실시가 됐냐면 나의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이른바 빨강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화 된 거야.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제일 잘 먹히니까.
제일 쉽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쓴다는
저도 게 들어본 적이 있어, 심지어.
지금도 쓰니까.
그게 문제야. 문제야. 대표적인 게 너무나 예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967년에 있었던 동백림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1967년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
림! 수풀림!
동백림. 아, 발음이 오늘따라 안 돼.
동백림.
아, 코 때문에 그래.
코에.
코랑 뭔 상관이야. 비염 때문에 동백림 사건. 네.
이 동백림이 많은 분들이 무슨 동백섬에 있는 그 숲이라 알고 계시는데요. 아, 당시만 하더라도 기억나지만 민기 씨 기억나요? 유럽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을 다 우리가 한자 표기를 했죠.
했죠. 예.
프랑스를 불란스라고 하고.
이태리.
그치. 그다음에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베를린을 백림이라고 했어.
베를린은 백림.
그래서 동베를린을 동백림이라고 하고
또 안 되네. 동백림.
서베를린은 당연히 서백림이라고 했어요.
네. 서백림.
1967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여기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그 71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대선 때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을 해야 돼.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67년도 6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인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일으켜요. 67년도 6월 8일 날, 68 부정선거라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야당 표를 대놓고 긁어 모아서 불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당이 승리해요. 68 부정선거. 근데 이게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버린 거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정선거도 이런 저 수준까지 가냐. 그래서 점점점 여론이 나빠져. 그때 67년도에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야 지금 이거 내가 부정선거 저지른 거 지금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중앙정보부장 데려와.
네.
중앙정보부장이 당시에 김형욱이었는데.
아 김형욱 거기 남산의 부장들이 나오는 사람이잖아.
그 김형욱.
어, 미국의 그 저 누구야 그 영화배우.
곽도원.
어, 곽도원으로 나오잖아.
요즘 나오시냐 곽도원 씨?
요새는 안 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임자 들어와.
네, 저가 부르셨습니까?
임자
부르셨습니까? 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건 네 맘대로야. 네가 대통령인데.
임자 옆에 내가 있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충성 나겠습니다.
편하게 처리해.
그래야 이렇게 하면. 임자. 네, 거거. 지금 나에 대한 그 부정선거,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들어가는데 뭐 뒤 덮을 거 없나? 그때 마침 어떤 첩보가 들어왔냐면 동베를린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베를린 서베를린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동베를린으로 건너가서 북한 대사관 가서 밥 얻어먹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서 남조선 유학생들 이리 오면 내가 뭐 육개장 한 그릇 줄 테니까 넘어오라오. 야, 밥 준다는데 가자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 통일될 줄 알았대. 뭐 곧 통일될 나라인데 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뭐가 되시야? 이 첩보가 김영욱 귀에 들어간 거야.
아.
이 새끼들 다 죽었어.
아.
야! 그때 동백림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밥 처먹은 새끼들.
아, 또 빨강이지. 아.
어찌. 리스트 뽑아와.
아.
194명의 리스트가 뽑혀요.
아. 많이도 많이.
얘들 다 빨강이 간첩이야. 하면서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 꾸며져요.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잔챙이들 가지고 안 돼. 그래 봐, 학생들이잖아요, 이걸.
큰 게 하나 있어야 돼.
유명인 하나 있어야겠네.
유명인이 몇 명 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몇 명 껴 넣습니다.
네.
누구냐?
누구예요?
윤희상 작곡가요. 통영의 윤희상 그 음악관 있잖아요.
네.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독일과 유럽에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음악가였거든요. 독일에 있었어.
독일에 계셨고.
물론 윤희상 선생님도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가서 밥도 드시고 평양도 한번 갔다 왔어요. 윤희상 딱 걸렸어. 해서 윤희상 선생 일단 서울에 한번 들어오시죠. 가겠어?
무섭지.
아,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왜 가는데요? 아, 안 오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여기서 박정희와 김영옥이 무리수를 둬요. 중정 요원을 독일 서독으로 보내서 납치해 와.
참 대단하다.
그 윤희상 선생이 쓴 자서전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정에서 잠깐 선생님 만나자고 해서 서베를린에서 만났대요.
네.
만나자마자 문을 딱 걸어잠그고 들어 호텔에서.
네.
잠깐 서울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면서 뭐 하냐면 라디오 볼륨을 확 올리더래요.
왜요?
윤희상 선생님이 작곡가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소리에 진짜 노이로제 걸린대. 아이고 이 정도 소리 가지고 뭐가 시끄럽습니까? 제발 좀 꺼달라고.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바로 강제로 우리나라 국적기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와.
도착하자마자 남산의 중앙정보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니까.
들어가자마자 다 빨가벗긴 다음에 몽둥이를 두들기 패면서 그때부터 야 이 빨강아 너 북한 간첩이랑 빨리 사인하라고 빨강아.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너 여기서 나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윤희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딱 보니까 잠깐 고문하는 새끼들이 한눈 팔 때 유리로 된 제털 있잖아. 그게 보이더래요. 그걸 들고 머리 친 거야. 빡!
자기 머리를?
자기 죽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피로 혈서 쓴 거예요. 당시 자녀들은 다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독일에.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간첩 아니다.
아휴.
근데 독일 정부에서 그 당시 서독 정부죠. 강력하게
항의했어?
빡친 거야. 이 새끼들 너희들 뭔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렇지.
당시 서독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당장 윤희상 석방 안 하면 외교 단절.
아 우리랑 수교 상태였어요?
네, 서독. 그리고 또 뭐 했냐면 그 당시 서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원조해달라고 차관 해달라고 서독이 오케이 한 상태거든요. 차관 끊어버리겠다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박정희 정부가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냐고.
아, 윤희상이, 야, 이 정도, 임자. 뭐가 이렇게 유명해, 윤희상.
저도 몰랐습니다. 전 트로트밖에 몰라가지고.
어휴, 저 멍청한 저거.
저 잘했습니다.
어휴, 저 닭사료로 써야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뭐, 뭐래?
닭사료로 쓰든가 해야지. 저 닭사료? 멍청한 놈, 저, 야, 아유.
김영욱 디스. 그래가지고 당시 서독 우리나라 대사가 누구냐면 최덕신 대사였어요.
최덕신.
서독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예요. 네. 야! 최덕신 전화 때려. 너 거거! 네! 최덕신입니다! 연마! 너 빨리 지금 서독 정부에 조치 취해가지고 이거 빨리 사건 무마시키라고! 최덕신 대사가 별의 별 수들 다 써봤지만 서독 정부는 빨리 윤희상 해결하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박정희 정부가 두 손 백기를 들어요. 그리고 윤희상을 풀어줘.
풀어줘. 그렇게 고문해놓고.
해놓고. 그리고 다시 서독으로 들어가요.
네. 아, 윤희상 선생님이 서독 가.
서독 정부가 에스코트에서 데려가요.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 절대 귀국을 안 합니다. 문제는 최덕신이잖아.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일처리한 거야, 마!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걔도 불러. 어? 최덕신이 무슨 잘못이야?
최덕신이 어떤 인물이냐면, 잡아봐. 설마, 씨. 아, 최덕신이 어떤 인물이냐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951년도에 있었던 양민 학살 사건을 주도했던 군인 출신이에요. 경남 거창에서. 그때 기록을 보면 뭐냐면, 빨치산 토벌 한다고 하면서, 민간인들이 학살했는데 생존자의 등원을 따르면 무조건 막 일단 요 포위망을 해놓고 요 안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쏴 죽였대요. 그 증언에 따르면은 어린애였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안고 뒤에서 총을 쏘니까 뛰었어.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더래요. 엄마, 엄마. 돌아보니까 머리가 없는 엄마 시신이 자기를 꼭 껴안고 있더라. 이거 주도했던 인물이 최덕신인데 이승만 정권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아예 지금 그 서독 대사로도 가 있고. 근데 찍혔잖아. 야! 너 해고야. 돌아오라고. 자, 여기서 퀴즈. 최덕신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망명.
어디에?
그걸 모르겠네.
어디?
동독. 동베를린.
좀 더 써.
좀 더 써?
좀 더 써.
벌써? 독일에서
북한.
북한.
북한이야.
북한으로 망명해버려.
북한이야. 북한이야.
김일성 만세하고 튀어버려.
와. 야, 진짜.
하여튼 변신의 귀재들이야. 와.
자기.
변신의 귀재들이라고.
빨강이라고 죽여놓고서.
자기가 와. 빨강이들 죽여놓고 북한에 가가지고.
진짜 북한. 와.
그러니까 지금 북한 평양에 있는 애국 열사능에 묻혀있어요.
지금 현재?
네, 죽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약간 나중 얘기지만 최덕신의 아들도 있거든요. 최덕신의 아들도 아빠 따라서 월북. 하여간.
동베를린에 그 대사가 있었나?
서베를린이죠. 서독 대사.
아니 아니 북한에 대해서
있지
아 있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갔겠구만.
맞지.
그리고 자. 윤 이상이야 윤 희상이야. 우리 작가는 계속 윤 희상이라고 보내는데
설마
나는 윤 이상인 줄 알았는데
설마 우리 작가가 소중히
계속 전화해. 윤 희상
이거 뭐야
이제 바꿔놨네 저놈. 에휴 윤 아니, 이상이잖아.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쟤는 생긴 게 그래. 윤 이상
이상해 진짜. 자, 또 한 명 희생자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이라고.
천상병 시인.
그 귀천이라는 그 시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 이분이거든요. 나 하늘로 이제 돌아갈게. 자, 이제 내가 죽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하늘로 돌아갔을 때 나는 말할게. 그 소풍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라는 귀천이라는 시를 쓰신 분인데 이분도 동백님 사건에 잡혀가서 남산에서 6개월 동안 고문당하세요. 왜 잡혔게요?
뭐였을까?
친구 지인이 한번 동베를린에 갔다 왔어. 그 지인과 막걸리 한잔했다고.
와, 진짜 억울하네.
그리고 지인한테 단돈 1,000원 받았거든요. 1,000원이 대북 공작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천상병 시인이 그 남산 중전역에서 6개월 동안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아이고.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안 좋아지세요. 그때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항상 웃고 해 말도 잘 못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건 알려진 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성불구가 되셔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때부터. 이 천상병 시인이 그때부터 약간 뭐라고 할까, 한 번에 실종돼요. 1971년도에 그 고문 받은 다음에요. 아, 그 고문 받은 다음에 실종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사망했다고 치고 유작 시집을 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니, 하도 술 먹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길거리에서 주무시다가 노숙자인 줄 알고 잡아가지고 그냥 정신병에 쳐놓은 거예요. 그 풀려나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너무나 심한 고문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그 생활을 못하니까, 부인이 계셨거든요. 그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찻집을 하나 열어줘요. 저기 지금 인사동에. 네. 귀천이라고 이 저기요.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네.
현대사진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존재?
지금 해요.
오.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그 조그만 찻집을 하나 열어주거든요. 여기서 그냥 차 팔아가지고 그니까 좀 생활하시라고. 그래서 이 귀천에서 차를 파시다가 1993년도에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시고 돌아가세요. 귀천 시인.
그럼 이거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상병 시인의 부인께서 이거 운영하시다가.
네.
부인도 돌아가시고.
네.
그럼 조카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귀천이라고.
아, 가면은 뭐 어떤 자료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사동 뒷골목 가면 그 귀천이라고 천상병 시인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카페가 지금 찻집이죠.
네.
찻집 남아 있거든요. 가서 가지고 뭐 여러분 뭐 스타 땡땡도 좋지만 여기 앉으셔가지고 정말 빨강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해서 정말 훌륭한 한 사람의 시인이 어떻게 삶이 망가졌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싶어요.
아니 그 커뮤니티 무슨 FM코리아 이런 놈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최욱이 저거 좌빨이다 막 이렇게 쓰는데.
그래요?
너네들 진짜 이런 내용 알고 써라 이놈들아.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몸이 아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겨. 나 같으면 내가 저 입장이면 에라이 막 폭탄 테러 하고 다 죽자거든데. 뭐야? 천상병 시인은 그 상황에서도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갈래. 돌아갔을 때 이 아름다운 소풍을 마쳤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내가 말할게. 이 소풍이 정말로 아름다웠다고 라고 시를 남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잖아. 왜냐 이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걸 쓰냐 이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한번 시간 되시면 살짝 그 인사동에 있는 귀천 카페 가셔가지고 찻집이에요.
진짜.
가서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
아, 너무 슬프네요.
아니 그 슬픈데 저 형 뭐 저렇게 가. 참 저 형도 진짜. 에이. 대단한 형이다. 이렇게 슬픈데 저렇게 간다고?
아니, 근데 좀 전에 최욱 씨 말씀하셨지만, 이 말의 어원, 왜 생겼는 정도 알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아, 이게 밝혀진 우리의 현대사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자행되고 있는데도.
장담컨대, 이거 가서 또 설명해 주잖아요? 저희 또 이렇게 할자 나한테
또 가짜 뉴스 어디서 듣고 왔다고
또 빨강이라고 합니다. 저
그러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발요. 예.
댓글과 좋아요 많이들 좀 써주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더니
네.
슈퍼챗
전에 안 들어오네.
사회 전액 기부. 아니 사실. 사회 전액 기부되는 데는 매불쇼가 거의 유일하거든.
전액은 없어요.
매불쇼가 제일 적어. 슈퍼챗이. 그거 참 희한해.
에.
전액 자기들이 먹는 채널들은 막
써주지.
막수입니다. 막수.
거기는 그 수수료도 싫다고 막 계좌 써가지고
계좌
보내면서.
계좌 후원금 해갖고 막수입니다. 근데 전액 사회에 기부되는 매불쇼에는 슈퍼챗이 가장 안 들어온다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슈퍼챗에 대한 구걸은 내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오프닝
예정입니다.
때 좀 하세요. 오프닝.
아, 오프닝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쓱 봤는데 한 명도 안 쏘네.
안 올라와. 안
네,
올라와.
내일 네. 내일 기대해야겠다. 내일.
네, 내일. 내일은 반드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내일은 또 말 많고 탈 많은 영화 코너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아, 아무튼 뭐 내일 웃으면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불쇼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